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흔히 듣는 구호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어지러이 설립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으면 늘 백번 지당하게 여기지고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표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나타난 초대교회들은 각양각색이며 어느 교회나 각각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냥 어떤 초대교회 하나를 모델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들 전체가 공유하고 있던 교회 본연의 자세를 찾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지극히 제한된 의미로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경운동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회복시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방언과 신유 연사야말로 그런 성경운동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까지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가지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는데 특히 은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 인식되어 있던 은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모든 교인들이 한 몸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느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뭔가 신령한 것에 대해 가르쳐 주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마땅히 신령한 것에 대해 알고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뢰한 것을 알기 전의 우리의 판단과 의지란 그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비참한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생받은 신자는 이제부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차원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논하기 시작한 신뢰한 것의 제일 첫째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뭔가 영적으로 깊은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종류의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느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누구든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신령한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우상 종교와 불신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머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썩어질 것과 사탄의 유혹에 매어 살던 우리의 사고구조가 이제는 예수 그분을 하느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증거할 줄 아는 신령한 심령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역사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요 기사이요 표적입니까? 실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는 실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보다 더 강력한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4절 이하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보면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느님은 같으니라고 삼위일체 하느님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마치 삼위 하느님께서 일체가 되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도 수차례 반복됩니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신자가 보유하고 발휘하게 되는 은사의 종류는 실로 가지각색이지만 그 모든 은사들의 출처는 오직 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까지나 교회에 유익하도록 사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곧 그 많은 몸의 지체들, 즉 각 신자들이 결국 한 몸이 되는 것, 즉 한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인들이 제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 모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똑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회에서는 각양각색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한 가지 공통적인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하다는 것이 무슨 귀신을 불러 대우한다는 따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감동을 충만하게 받은 상태라는 것이 무슨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짓거리는 따위의 저급한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서로 자기가 더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교인들만 모인 교회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체험만 내세우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진 난장판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절로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절대적 공통분모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 때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람들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를 맞이하게 되면 다들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면서 문자 그대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다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재력도 가까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한몸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똑같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영적이다 라든지 내가 남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령한 것,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성령 충만이 받은 진짜 신자만 할 수 있는 참되고 온전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정신 똑바로 차린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신자가 발휘하는 최고의 신령한 은사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 중심의 생활로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교통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14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느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느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교인들에게서 나타난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이신데 그중 하나는 스스로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잠재의식에 사로잡힌 교회는 항상 교회의 가장자리만 겉돌면서 좀처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적당히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몸의 여러 지체들을 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이 손보다 좀 덜 중요하다고 스스로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서리법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또 귀가 얼굴의 다른 지체들, 즉 눈이나 코나 입처럼 한가운데 붙지 않고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지체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물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신자라면 그 외에 받은 은사의 종류나 정도에나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교회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리, 즉 제로의 거리를 두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붙은 지체가 아니며 장로가 예수님을 더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직분이 다른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어디에 붙어있든지 간에, 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한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다 한 머리, 저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영적 신격으로 직결되어 있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일체인 동시에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개인 신자의 개성이 교회라는 공동체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며 교회로서의 일체성이 개인 신자를 서로 분리시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치의 간격도 없이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교인도 결코 덜 중요한 지체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각 교인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있든지 아니면 겉으로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완전히 떨어져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약한 교우를 두고서 저 교회는 우리에게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더 큰 잘못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도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고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장식할 때 아름다운 부위에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못생긴 부분에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나빠도 가급적 안경을 쓰는 대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서 자신의 영롱한 눈을 그대로 보이려 하지만 반면에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쭈글쭈글하게 생긴 귀에는 귀걸이로 그 못생김을 감추면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 합니다. 목에 목걸이를 하고 손목에 팔찌를 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 역시 그것들이 다 밋밋하고 그 자체로는 그다지 아름다운 것이 없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그와 꼭 마찬가지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 교회 안에서 남보다 덜 중요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귀중한 것으로 장식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몸을 고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그처럼 약한 교인에게 귀중함이라는 특별한 장식이 달리도록 입히도록 해주십니까? 바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약한 지체, 덜 중요하게 보이는 교인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잘 보살피며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지극히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곧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지체된 교인들이 꼭 실천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서로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못난 지체는 욕하고 아름다운 지체는 시기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한몸 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못나게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귀중히 여기는 동시에 잘 믿고 충성하여 큰 복을 받는 지체를 보고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지체들이 되어야만 진정 한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재미를 전혀 못 느끼는 스스로 개밥의 도토리처럼 겉도는 교인들은 목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적인 신앙생활 혹은 개인주의 기독교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반드시 몸인 교회에 붙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교인은 그 인격과 생활 전체가 완전히 교회를 구성하는 성분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께서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가 곧 영역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더욱이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교인들 간에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 충만받은 지체들 사이에는 약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교우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실로 진실하고도 뜨거운 성도의 교통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 즉 신체의 각 부분은 다 같은 피가 흐르는 혈관과 머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참된 성도 역시 십자가 대속의 피와 성령의 감동의 신경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약한 성도도 있고 강한 성도도 있으며 좀 부족한 성도도 있고 아름다운 성도도 있지만 그처럼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인 한 그야말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겉돌지 말고 어찌하든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는 다를지라도 진실하고 뜨거운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특별한 은사보다 훨씬 더 요긴한 성령 충만의 은사인 것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끝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신유나 방언의 은사란 사도와 선지자가 받은 말씀 선포의 은사에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에 신유 능력을 베푼다는 것이 예배의 주된 순서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의 수준이 목사의 영역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하고 고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심령의 세례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그 오순절 때처럼 신자들에게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게 하심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이 각 나라와 민족의 방언으로 증거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외면적인 사건들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신 사건, 단 1회로 끝난 특별한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은사운동이란 것은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만 제대로 성령받은 것이라고 크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즉 신유나 방언사를 받은 사람이 마치 다른 은사 받은 사람보다 더 영역이 강한 것처럼 되었고 그 결과 자기가 받은 은사의 종류에 따라 열등의식 혹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무슨 신유 방언의 쇼 무대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며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체된 교인들이 신유나 방언의 은사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지키면서 교회를 통해 그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게 기도하기를 더욱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018년 상반기 태신제 학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신 가족, 부신 친구, 부신 이웃들 앞에서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증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를 믿는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경향교회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사실, 바로 이 개인적 성령 충만과 공적 성령 충만을 온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것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참된 신앙 고백과 교회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을 각자의 심령 속에서 강하게 체험하고 우리 경향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나누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를 땅끝까지 소리 높여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